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의 구성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한 비논리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양한 어휘와 아주 화려한 문체로 구성된 매우 뛰어난 문학성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안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 한 번만 사용되는 헬라어가 약 50여 개 이상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얼마나 어휘가 풍부하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유려하고 화려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야고보서의 문학적인 탁월성을 아주 여지없이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두 가지의 대립되는 대조되는 개념을 나열함으로써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분명히 해주고 또한 그 주제가 담고 있는 교훈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매우 즐겨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장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높음을 자랑하는 것과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을 대비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가 2장을 살필 때 야고보서가 대표적으로 행함과 믿음을 대조한다고 생각하는데 행함과 믿음을 대조하는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대조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3장을 보시면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말을 우리가 부적절하게 부주의하게 하지 않을 것을 교훈하면서 단물과 쓴물의 대조를 비유적으로 언급하면서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립되는 대조되는 이 개념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장이 이제 4장인데 입법자와 재판자를 대조하고 있고 즐거움과 근심을 대조하고 있고 또한 웃음과 애통,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주께서 높이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또한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주고 있고 세상에 벗대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대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야고보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한다면 그것은 야고보서의 이 시작 부분이 시련과 고난에 관한 주제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내용이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한 그 결말 또한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히 이 1장에서부터 고난에 대처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인내라는 용어로 요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서 요구되는 그리고 고난 중에서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인격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인내를 조언하는 것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간곡한 인내의 권면으로 또한 매듭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내의 불가피성과 이 필연성이라는 것은 야고보서만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죠. 우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욥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욥으로 대표되는 인내의 교훈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등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요구되고 있는 그리고 촉구되고 있는 인내가 강조됩니다. 또는 그와 같은 고난 중에서 잘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성경이 강조하는 이 고난과 인내와의 이 아주 밀접한 아주 강력한 이 연결 관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끔 성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내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고난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에서도 1장에 보면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1장 13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신자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고의적인 범죄나 매우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초한 고난의 경우에 자기의 범죄와 실수로 인해서 자초된 고난의 경우에는 끈질긴 인내가 아니라 즉시적이고 신속한 자백과 회개가 가장 그리고 유일한 그리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뿐이죠. 특히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5절 마지막 부분에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계속 지으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 갈 티켓이 다시 뺏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개치 않은 죄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쌓이고 쌓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극히 비정상적인 죽음의 증상과 현상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상처를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곰고 덧나고 이게 이제 놔두면 깊어져서 썩게 되죠. 시체만 썩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이 상처도 그냥 놔두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가장 두드러진 현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영원한 본질적인 살아있는 영적 생명은 뺏길 수 없고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증상들이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의적인 범죄나 또는 부주의한 허물들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을 우리가 즉시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은 자초한 고난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금 읽은 1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스스로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자초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서 이러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열두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 불순종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받아서 매우 고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은 매우 오해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여기에도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주로 선한 의미에서의 고난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뜻이 아니죠.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892쪽에 있습니다. 구약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라는 말씀은 이 고난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더니 고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됐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스스로의 불순종과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자초된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자유로운 아버지의 징계라는 것으로 이 고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말로 사랑의 매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자초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0절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회개를, 불순종을 지적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고 듣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의 여덟 가지 특징 중에 이제 마지막 특징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에도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바로 이 두 번째 고난의 범주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후반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으로 자기 인생 자체를 선한 싸움의 과정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해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과제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고난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의 고난이 어떠한 것을 잘 압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없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나 어떤 말씀의 증언이 없이 그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 속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감내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대표적이라 한다면 또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고난도 그런 고난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말 정말 수준 높은 고난, 어려운 고난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신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대책으로 야고보 사도가 내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본면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미 세 가지의 고난의 종류를 나름대로 나열해놨으면서도 그 각각의 특징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의 통합적인 하나의 공통된 해결책으로서 이 야고보사도는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하라는 권면이 담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첫 번째 고난이 있어서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즉시 그리고 빠르게 진실하게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고난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하늘의 보상과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더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와 삶과 그리고 운명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세 번째 고난입니다. 조금 전에도 가장 수준 높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세 번째 고난이 그 난이도로 놓고 본다면 가장 문자 그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도가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저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금방 기도의 목적과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자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정말 어떤 식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아니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번째의 이 난해한 고난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즉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2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시편 42편 구약 832쪽, 구약 832쪽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1절로부터 3절에 있어서는 이 시를 읊은 시인이 우리 신자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아주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경험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화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더욱 뜨겁게, 더욱 열정적으로 소원하고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힘없이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때, 그 시간, 그 공간을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하나님과 격이 없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동행함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늘 확인하고 동행하는 그 복과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부재 경험 속에서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평소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하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엄마의 그 따뜻한 품이 엄마가 없을 때는 너무도 그 아이에게 가장 강하게,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마심으로써 누리고 있는 이 공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처하게 된다면 금방 숨이 막혀오는 그 고통,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동일한 그런 생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이 전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치러내야 하는 이 불가해한 고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없어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너무도 비참하고 가련한 그리고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영적 실존에 대한 가장 깊은 각성을 일으켜주는 매우 귀한 영적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확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그리고 무응답으로 위장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숙한 신자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없이 강하게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영적 생명력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참 감각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지켜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깊이 믿음으로 확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확인하면서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의뢰와 의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음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신자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이 하고 그 말씀들이 증가하는 대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가 그에게 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어려움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 기쁨을 얻어 채울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증거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을 동반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3절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개념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한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고난당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복된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예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도 아주 피폐한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기도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뼈아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는 그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일생이 있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의 이 모든 과정이 있어서 늘 그에게 힘들 때마다 기쁨의 원천이 되고 위로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초한 고난이든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든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 같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 참 어려운 고난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삶을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 믿은 후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신자가 아니거나 매우 미숙한 미성숙한 신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정체성을 늘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분을 바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고난,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은혜를 가져다주는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장된 은혜,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믿음으로 성장해 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닮아나가고 또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수준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르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불만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의 성숙과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된 정체성을 더 깊이 새롭게 확인함으로써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담력 있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자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게 하시되 고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참 물부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던져져 있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모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 고난에 눌려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쓰러지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그 영적 생명의 활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늘 우리 고난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